두려움이라는 주제와 함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다 못 드린 말씀과 더불어서 어떻게 두려움을 쫓아내는가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사랑에 대한 언급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랑의 실천자가 되기 위한 사랑의 훈련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인간 내면의 그 최고의 적은 두려움이라고 생각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굉장히 크고 방대하고 또 구체적이면서도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하고 또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주 현격하게 드러나는 두려움만 우리는 두려움이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큰 산 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 산의 모든 구석구석을 다 알 수 없듯이 우리에게 잠입해 들어온 이 두려움이라는 것, 너무나 큰 바다와도 같은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사건 사건을 만날 때마다 그 두려움의 세계를 다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두려움에 대한 그 연구를 하기 위해서 자료들을 수집하더라도 너무나 많아서 그것을 정리하는 것도 참 막연할 정도로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두려움은 삶 속에서 파생되는 무수한 문제와 증상들을 보이지만 그것의 뿌리가 정말 진짜 두려움일까 하고 생각하는 것이 참 우리에게 빈번하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자신 안에 도사리고 있는 두려움을 보지 못하면 사람은 아무리 복음을 믿고 주님을 찬양한다고 하더라도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사랑이 두려움을 극복한다라는 사실을 지극히 제한적으로 아는 정도에서 우리의 신앙이 멈출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누가 보아도 아, 두려움 때문에 저런 성품과 기질을 가졌구나 이렇게 쉽게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자신이 두려움을 은폐하기 때문에 마치 두려움이 없는 용기 있고 또 차분하고 그리고 강한 성격의 소유자로 그렇게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 없는 사람은 없고 이것이 복음을 누리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사람도 이 세상에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저도 그렇습니다. 두려움에 대해서 잘 설명하지 못할까 봐 두려움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 어떤 두려움이라도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두려움을 뚫고 나가는 길이 있다. 그런 길을 찾아야 자신의 인생을 복음의 생명으로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그 구절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익히 우리가 익숙한 말씀,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안이라는 것은 복음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죠. 복음의 열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복음의 사랑의 능력으로 내적, 외적으로 평정된 상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의 무기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쫓아낸다라는 이 말씀은 두려움을 제거해버린다라는 의미보다는 두려움을 극복하게 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주님 자신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리실 때 하나님을 외치며 가지셨던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런 뭐 우리랑은 또 좀 더 다른 차원의 두려움이겠습니다만 그런 두려움이 있으셨습니다. 이 세상에 두려움이 없을 수 없음을 암시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스콧 펙이라는 유명한 정신의학자가 있었죠. 제가 얼마 전에 그 12권의 추천 도서를 뭐 목록으로 만들어서 이제 다 나눠드렸고 또 여분이 저 밖에 있는데요. 그것을 꼭 이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추천 도서에 제가 그분이 쓴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그 책을 추천했는데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책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책을 꼭 한 번이 아니라 그 책을 한번 읽으시면 한 두어 번 읽으셔야 됩니다. 꼼꼼하게. 그래서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말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를 이제 아셔야 될 텐데요. 그분의 그 말년의 저서 중에 그리고 저 너머에 and beyond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한다. 두려움이 없는 상태는 용기가 아니다. 두려움이 없는 상태란 뇌가 손상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용기란 두려움이나 고통을 느끼지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이다. 저는 여기서 용기를 믿음으로 바꾸어도 똑같은 말씀이 된다고 봐요.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두려움이 없는 상태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두려움이나 고통을 느끼지만 앞으로 뚫고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풍성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의미는 두려움이나 고통 같은 그런 부정적인 것들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다라는 말이 아니고 그런 것들과 함께 살면서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과 능력을 닦아나갈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원인과 증상들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죠. 사람은 왜 두려움을 갖습니까? 우리가 그것의 힌트는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하나님께 드린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실 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세상에 나올 때 벗겨놓으셨습니다. 근데 벗은 것이 왜 하나님께 문제가 됩니까? 왜 자기가 벗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숨습니까? 벗은 것 자체가 뭐 벌거벗었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가 벗고 있는 상태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문제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는 벗고 있는 상태가 하나도 두렵거나 부끄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자기의 부족함과 미흡함으로 인해서 실수를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자신의 방패와 정말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자신을 감싸주고 지켜주던 진정한 방패가 없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눈이 밝아져가지고 세상과 인간을 그냥 적나라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거르지 않고 그리고 자기가 직접 세상과 인생을 보게 되니까 그것이 두려워진 것입니다. 나 혼자 보려고 하면 그것은 두렵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측되는 상처가 이제는 생각이 나는 것이죠. 또 상상이 되는 피해가 두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왜 우리가 뭐 꼭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아니더라도 우리가 걱정하는 것 중에 95% 이상은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이고 나머지 그 몇 퍼센트에 되지 않는 일도 실상은 일어나도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말 이제 우리가 라디오나 TV를 통해서도 많이 들으시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이제 그런 자구책으로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니까 나뭇잎 치마 만드는 사업에 주력하는 것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일탈하니까 이제는 세상과 인간이 두려워지고 상처와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스스로 막고 피하고자 하는 삶의 방식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은 예수 믿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스콧 펙이 말한 것 같이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뚫고 나아가는 자신의 삶의 일련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이 두려움을 일으키는 사건이나 또 두려움을 내게주는 사람과 맞선다라는 것은 아마도 가장 하기 싫은 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피해갈 수 없습니다. 언젠간 만나야 하고 맞부딪혀야 됩니다. 두려움은 내면적으로 외부적으로 너무 깊이 침투되어서 인간의 파묻힌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은 항상 도사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내면적, 외부적으로 깊이 침투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면적으로 가장 중요한 그 뭐랄까요? 두려움의 그 핵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서워진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러겠죠. 하나님 무서워하는 게 아닌데, 난 하나님 무서워서 안 믿는 게 아닌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서워졌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싫어진 것입니다. 무서운 사람과 사귀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없죠. 처음에는 하나님 보기 싫었고 필요 없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그 양, 또는 우리 양심의 마비가 온 것이죠. 근데 타락한 사람은 내면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감각, 그러니까 영혼의 마비가 오고 죽음 같은 그런 내면의 죽음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도 그것으로는 자기의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뭐, 불가능하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런 자신의 영혼이 죽었다고 해서 그 영혼의 영혼으로부터 직접 통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뇌의 혈관이 파열해서 뇌출혈이 갑작스럽게 발생하면 그 후로 파열된 혈관이 아픈 것이 아니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따라오는 다른 신체의 마비와 그리고 그 통증들로 인해서 우리가 고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뇌 속의 혈관에 있는데 증상은 엉뚱하게 다른 신체 부위에서 우리에게 고통을 준다 이 말이죠. 이와 같이 내면적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이 필요 없다고 느끼는, 그러니까 영에 대한 영혼의 감각이 죽어버리면 영혼 자체는 아픔을 못 느끼지만 외부적인 영역에서 수많은 통증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 변화가 따라옵니다. 원인을 치료하지 않고 그리고 통증만 치료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그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힘들어지는 것이죠. 한 예가 뭐 아담과 하와인데요. 아담과 하와의 경우 부끄럽고 그 부끄럽고 서로의 원망이 생겼습니다. 부끄러웠다라는 말은 이것도 보기 싫은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됨으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됨은 언제나 생명입니다. 단절은 언제나 죽음입니다. 사람 사이에 단절이 생긴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감당하지 못할 아픈 문제들을 이제 많이 많이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 이제 그 후손의 후손을 통해서도 많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었죠. 그러면 우리 삶에 동반되는 그 무수한 두려움의 아픈 증상들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제가 다 말씀드린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20가지만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분노, 두려워서 화가 나는 것입니다. 나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악한 증오도 마찬가지입니다. 편파적인 것, 두려워서입니다. 오만해지는 것, 두려워서입니다. 인종차별하는 것, 두려워서입니다. 군림하려고 드는 것, 또는 무력한 것, 무례한 것, 자책, 내성적인 것, 자기분석적인 것, 자기정당화, 신경질, 탐심을 갖는 것, 잔인해지는 것, 설교조로 말하는 것, 저 말고요. 최행, 움츠려드는 것, 위축되는 것 말하는 거죠. 위축되는 것, 당연히 두려워서이죠. 불안정, 합리화, 충동적인 것, 안절부절하는 것, 고집불통인 것, 이기적인 것, 뭐에 푹 잘 빠지는 것, 쉬 판단하는 것, 제가 이걸 다 읽어드릴까요?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쉽게 이해가 할 만한 것, 이해할 만한 것 몇 가지만 다루어 보겠습니다. 두려움은 탐욕을 일으킵니다. 탐욕을 가진 사람치고 나는 지나치게 욕심이 많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히려 내게 일어날 결핍, 자기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내게 일어날 결핍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내가 이것은 내가 취해야 되겠다라고 욕심을 갖는다라는 것이죠. 내게 일어날 결핍에 대한 두려움이 뭐죠? 물질뿐만이 아닙니다. 물질이 없을 것 같으면 두렵죠. 맞습니다. 사회적 지위도 내가 원하는 만큼 못 올라가면 내가 두렵습니다. 꿈을 자기가 이루지 못하는 것도 두렵고 또는 누가 나를 탈취해가고 착취해갈까봐 그것도 두렵습니다. 내가 원했는데 갖지 못하기 때문에 결핍의 상태가 오면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인간은 서서히 욕심의 발동을 걸고 그것이 탐욕에 이르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특정한 것에 대해서 욕심이다. 뭐 다 모든 것에 대해서 욕심을 가질 필요는 없죠. 저는 여자분들이 쓰는 화장품에 대해서 전혀 욕심이 없습니다.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욕심을 갖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가 원하는데 채워지지 않는 것, 한두 가지라도 채워지지 않을 것을 예상했을 때 자신의 삶이 매우 큰 피해를 입을 것이다. 이것 때문에 우려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자신의 욕구를 다 억누르고 정말 그야말로 없는 것처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죠. 그것은 내게 탐욕이 있어도 못 얻을, 아예 못 얻을 것을 그냥 딱 결정하고 지레 움츠려든 것이죠. 자기에게 욕심을 죽이는 것도 두려움의 증상입니다. 또 분노와 무관심의 문제가 있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자신을 방어하는데 가장 좋은 기제이죠. 남이 내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말 못하도록 화를 내는 것이죠. 왜 그렇죠? 다른 사람이 내게 뭐라고 그러면은 내가 자존심 또 나의 세계가 무너질까 봐. 그렇죠? 그것이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나를 지키고자 하는 행위가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무관심함으로 분노하지 않는 것은 괜찮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관심도 아예 자신이 두려움을 느끼게 할 소지들을 끊어버리는 거죠. 단절시켜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으로 두려움을 해결하는 길은 아니라는 것이죠. 또 군림형, 누구를 군림하려, 상대를 누르고 어떤 힘을 사용하서든지 간에 상대를 누르고 조종하면 자신이 당할 상처와 피해를 덜 당할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세워질 것 같으니까 군림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자기 편 만들고 파당 짓는 사람들, 자기 의견 같이 하고 이런 사람들을 주로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과 지내는 사람들은 이러한 힘을 추구하는 경향이 짙은 사람들입니다. 파워 시킹이라고 얘기하죠. 반대로 철저하게 복종하는 형이라면 군림하고자 할 때 발생하는, 자기가 군림한다고 상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발생할 것 같은 갈등과 비판을 내가 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복종하자. 이것이죠. 두려움이죠. 지나치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어떻습니까? 타인에게 친절을 베풀어서 상대가 나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기를 바랄 때 그것은 그 칭찬을 받는 것으로만 괜찮은데 그것이 나의 약점을 감출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좋은 사람으로 위장하는 것이죠. 반대로 아무런 자비를 베풀지 않는 것 또한 자비를 베풀었다가 거절당할까 봐 아니면 오해받을까 봐 이 세상에는 받을 것도 없고 줄 것도 없는 거야. 무자비하게 자신의 성향을 굳혀간다면 그것도 두려워서 그런 성향을 만드는 것입니다. 입이 지나치게 가벼운 것도 두려움의 증상이고 그렇다고 입이 지나치게 무거운 것도 두려움의 증상입니다. 입이 무겁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는 어쩔 수 없이 말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입이 무거울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입이 지나치게 무거운 것 좋은 것 아닙니다. 아무도 긍정하시지 않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살라라는 것입니까? 입이 가벼워도 안 되고 무거워도 안 되고 친절을 베풀어도 안 되고 무자비해도 안 되고 분노를 해도 안 되고 무관심해도 안 되고 어떻게 살라라는 것입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렇게 우리는 갈림길을 만들어 놓고 택하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택함의 길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제3의 길을 찾지 않으면 결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발생하는 비성서적인 인간의 성품과 습관들,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이고 인간 전체 사악함이 막아지고 해결될 수 있는 제3의 길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체험하고 우리도 또한 사랑하는 길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바이죠. 여기서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19절 이하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형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어주는 것입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라는 그런 순서의 중요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데 그 근원과 동기부여가 다른 데 있는 어떤 다른 종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신 그 사랑,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해서 공부하셨죠. 두려움에 대해서는 다 몰라도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단절된 삶 속에서 세상과 인간이 두려워지고 상처와 피해가 올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참 사랑의 근원이 나를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죠. 지난주에 설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했지만 자세히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좀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성경의 여러 말씀과 주장들을 종합해보면 뚜렷하게 우리가 결론을 지을 수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를 작정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간이 되고 참 공동체를 이루는 것, 즉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만에서 만이라는 글자가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와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신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아니면 기독교는 시작되지도 않았고 성립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근원과 시작이 그분의 사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셨으면 창조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면 이제 인생이라는 큰 학교에서 우리가 치러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이 과제를 제가 두 가지를 나눠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드린 것처럼 똑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그 사랑으로 사랑의 실천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우리의 인생의 학교에서 어떤 경로를,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을까요? 묵상입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십시오. 또 오늘 저녁에도 우리 묵상 모임이 있는데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기 위해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집중하는 시간을 묵상한다라고 해요.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맑은 정신입니다. 산만하고 내가 억울하고 그리고 불안하고 또는 또 잡념이 막 이렇게 들어오고 또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이 반문을 멋있게 할까? 내가 저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내가 어떻게 멋지게 말을 받아칠까? 이런 말들을 생각해내는 그런 혼탁한 시간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그러고 결정하고 우선순위를 두고 나서 뚜렷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에 대한 좋은 생각이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하는 시간, 허용하는 시간이 바로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묵상의 아름다운 열매는 내가 어떤 혼미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하면서 나갔을 때 훨씬 더 가치 있는 그런 깨달음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채워집니다. 어떤 때는 마음이 혼동스럽고 아플 때가 있죠. 그래서 애써도 묵상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하면은 뭐 열 번이면 열 번 다 성공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쉽게 포기하지 말고 오늘 묵상 망쳤다 이렇게 포기하지 말고 그리고 또 앞으로 묵상할 때도 또 이렇게 되겠지 이런 생각하시지 말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정말 자기가 정말 어디 의지할 데 없는 심령임을 그 가난한 심령임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서 묵상 시간을 마감하고 그리고 오뚜기 같이 일어나서 또 한 번 묵상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루 중에 아침에 실패했다면 오후에 티타임을 내서 뭐 10분, 15분 하실 수 있죠. 또 그것도 실패했다면 주무시기 전에 하실 수 있죠.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이제 전제가 되지 않고 기도는 말 없이 또는 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과의 사귐을 돈독히 하는 시간입니다. 여긴 내 생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묵상은 내가 찾고 배우고 알고 싶으려는 주제가 있어야 가능해집니다. 그 주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묵상하는 것은 내게 좋은 생각으로 입히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로 그 좋은 생각이 나의 내면을 정화시키고 자기 생각과 신앙의 개념들을 정리시켜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냥 신앙을 가지고 묵상했다, 깨달았다, 힘이 났다.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훈련이 일관성이 있기가 쉽지 않겠죠? 늘 그렇게 되리라는 법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더 체계적이고 자신에게 더 정기적으로 헌신된 그런 묵상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자꾸 잡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프랙티스 하시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사랑의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랑의 훈련인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훈련이라는 말을 좀 꺼리는 것 같아요. 왠지 훈련이라고 말하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비신앙적인 작업 같기도 하고 또 행위를 강조하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교리에 반기를 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예 훈련, 행위 이런 말들을 의도적으로 빼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였고 복음대로 살겠다고 할 때에는 살겠다고 했던 것, 그죠? 사는 것이지 않습니까? 구원하신 새로운 은혜의 차원에 합당하게 내가 예전과는 다르게 결단해야 될 것이 있고 주님의 뜻대로 수정해야 할 것이 있고 더 풍성한 인격체로 발돋움하겠다고 헌신하는 것은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것이죠. 나의 옛 삶은 결코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라는 의식과 더불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의 실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인생을 사랑의 행위로 채워가는 그런 훈련이 항상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은 훈련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저절로 사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받으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경계로부터 쫓겨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이 하나님 사랑에 합당하게 자신의 삶과 행위와 사상과 습관이 저절로 다 수준급으로 향상되고 상승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올림픽에 참여할 선수들이 태능 선수촌에 입단한다고 할 때는 올림픽 4년 전이라고 말하잖아요. 요즘 그거 많이 들으시죠? 4년 동안 갈고 닦고 훈련해온 그런 열매를 보고 싶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태능 선수촌에 입단했으면 그러면 저절로 옛날보다 더 높은 수준급의 선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수촌에 들어갔으면 누구보다도 훈련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고 죽기를 각오하고 훈련해야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나라에 들어왔으면 사랑을 훈련받으라고 있는 나라임을 아셔야 됩니다. 훈련장에서 훈련받지 않는 사람들은 겉멋에 취하기가 쉽습니다. 이 훈련에 대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5장 초반부에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삶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사도 요한의 가르침 안에서 제가 한 번 더 자세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몇 가지 중요한 골자만 추려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특히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들 세 가지를 추려보았습니다. 이거는 뭐 꼭 현대인들만이 아니라 옛날 사람들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 훈련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셀프 디스플린입니다. 신약의 모든 삶의 지침들은 사랑을 완성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안내판입니다. 이건 말하자면은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은 일을 떠나서는 자기 훈련의 시간을 거의 갖지 못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자기 훈련의 뭐 예를 들어본다면 뭐 성경 묵상이나 기도 같은 건 뭐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또 영적인 독소라든지 아니면은 자신이 어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봉사의 활동을 하는 것이라든지, 이것을 훈련이기 때문에 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고 싶을 때는 자연스럽게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것은 훈련의 의미가 없습니다. 훈련은 자기 컨디션이 좋을 때나 자기 컨디션이 나쁠 때나 하는 것이 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쁘거나 아프거나 어떻든지 간에 하여튼 간에 자기 자신의 자기 훈련으로서 그런 그 결단을 하고 무언가를 지켜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자의 삶의 골격이 됩니다. 에리 프롬이라는 심리학자는 이 현대인들이 자기 훈련의 시간을 거의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고로 에리 프롬은 인간의 악에 대해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규명해낸 굉장히 훌륭한 학자입니다. 이분이 말하기를 현대인은 일하지 않을 때에는 게을리 지내거나 빈둥거리고 싶어하며 더 좋은 말을 쓴다면 긴장을 풀고 싶어한다. 게으름을 피우려는 이러한 소망은 주로 생활의 규격화에 대한 반발이다. 이 생활의 규격화라는 말은 이것입니다. 현대인은 자기 것이 아닌 목적, 즉 직장의 목적을 위해서, 또 아니면 뭐 교회 나오시면서도 교회의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면 거기도 해당하겠죠. 자기 것이 아닌 목적을 위해서 일의 리듬에 의해 지시된 방식으로 어쩔 수 없이 하루에 8시간 내지는 정해진 시간 에너지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반항한다. 그의 반항은 유아적 자기 방종의 형태를 취한다. 우리가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 있을 때는 정말 아기처럼 노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유아적 자기 방종의 형태를 취한다. 현대인들은 훈련을 좋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뢰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삶이 무너지고 혼란을 일으키고 중심을 잃게 되어도 무엇이 문제가 되었는지를 모른다라는 얘기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을 때만 하니까 능력이 그 안에서 생길 리가 없겠죠. 교회에서도 보면 성경훈련, 기도훈련, 중요한 훈련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또 사랑의 훈련, 이런 것에 대해서도 훈련을 얘기하면 신뢰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사랑이 훈련으로 되는 것인가? 마음이 중요하지? 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렇게 의아심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여기저기에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훈련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자기 훈련에 대해서 뭔가 뼈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남은 시간 전부 다 자기 훈련에 쓰라는 말이 아니라 30분이면 30분, 15분이면 15분 이렇게 자기 훈련의 시간을 자기 사정에 맞게 가지시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일반적인 용어로 다 사용합니다. 자기 훈련이라든지 맑은 정신 가지기인데요. 두 번째, 맑은 정신 가지기. 말하자면 정신 집중이 사랑 훈련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묵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맥락을 같이 합니다. 이것도 사람 사이에서 별로 중요성이 부각되지 않습니다. 사랑을 함양하는 데에는 내가 베풀어주고 또 말 잘해주고 반듯하게 보이면 됐다라는 그런 마음의 충족감은 사랑과는 관계없습니다. 오히려 위험합니다. 자기가 사랑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니까요. 대부분의 사람이 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 맑은 정신 가지기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홀로 있기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홀로 있기가 매우 힘들어진다라는 말은 타인에 자꾸 의지하는 성향이 일어난다는 것이고, 또 자신이 좋아하는 어떤 뭐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거, 뭐 인터넷이라든지, 이건 요즘 큰 문제라고 봐요. 제게도 굉장한 도전이고 유혹입니다. 게임 또는 여가 즐기기, 이런 것에 몰두하기 때문에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사랑의 예비 자질이 갖추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받고 사랑하는 능력이 함양될 수 없습니다. 특별히 내가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대상이 나타났을 때 그 대상에 대해서 맑은 정신을 가지려고 애를 써보십시오. 자꾸 혼탁하고 저 사람이 어떻게 했고 저 사람이 뭘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것을 불필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맑은 정신 갖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나의 삶을 흐트러 놓는데 굉장한 일조를 할 뿐이죠. 세 번째로는 인내입니다. 어떤 일을 달성하려면 우리에게 능력이 저는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오래 참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취감을 누리지 못하는 것, 그렇죠? 성취감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인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현대사회의 풍조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신속성을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빨리빨리 누구든지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만들어내고 이루어내면 그것이 최상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물질주의와 기계주의 사고가 가져온 큰 폐해입니다. 현대인들은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하면 곧 시간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빨리 하면 시간을 벌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의 훈련에 있어서는 사랑의 열매가 맺히기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각성해야 합니다. 다음 주에 이 사랑의 훈련에 대해서 더 깊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은 훈련을 통해서 함양되는 자질이고 능력입니다. 이것이 누구에게나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주시는 은혜의 방법이고 길입니다. 은혜는 남이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는데 나만 특별히 받은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도 적용돼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모두 다 적용돼야 그것이 정말 은혜됨입니다. 그런 은혜는, 특별한 은혜는 간혹 주님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또 특별한 은사의 활용을 위해서 그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사랑해야 한다는 목적 아래 있다면 나만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는 안 될 일이죠.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도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깊이 하시고 하시는 말씀인데 사랑에 등급이 없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사랑에 등급이 있습니다. 수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만 보아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20대, 30대, 40대에 사랑하는 것에는 엄연히 차이가 있어야죠. 내가 20대 사랑하던 그 수준으로 40대에 와서 사랑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사랑에 내 자신을 보더라도 등급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실패한다라는 거죠. 사랑에 실패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랑을 받는 데에도 훈련, 하는 데에도 훈련입니다. 훈련이 필요한 것은 실패하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실패하지 않는다면, 실수하지 않는다면 못하러 올림픽 선수들이 태능 선수촌에 가서 4년 동안 그렇게 힘든 훈련을 하겠습니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하나님 사랑을 묵상함과 더불어서 자기 훈련의 이제 시간 확보, 또 맑은 정신 가지기, 인내, 이런 중요한 요소들을 기초로 해서 사랑을 배워가는 중에 더욱 온전해지는 사랑은 그만큼 내 안에서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형제를 사랑하는 길을 더 선명하게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내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으셔서 영광된 사랑의 풍성함으로 채워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같이 한번 기도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